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올해 제 개인적인 소원은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 30여 년 전 많은 학자들이 기도의 효능 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30편이나 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의대 랜돌프 버디의 연구입니다. 393명의 심장 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한 그룹은 기도를 받는 그룹, 다른 그룹은 이제 기도를 받지 않는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고요. 연구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누가 기도를 받고 누가 기도를 받지 않는지 아무도 몰라요. 환자 자신도 모르고 의료진도 모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의 이 병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약도 약한 것으로 점점 더 약한 것으로 먹고 또 점점 작게 먹고 적게 먹고 또 생명 유지 장치도 하지 않고 사망자도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지 않는 환자들은 많이 죽었어요.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니까 약도 점점 독한 약으로 점점 더 많이 먹었고 생명 유지 장치를 붙여가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실 때 응답하십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 인격을 존중해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힘차게 움직이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자, 저기 앞 첫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예,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누가복음 11장 9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라 시작.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자, 이것은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기도해보면 어떠겠니? 나는 네가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자, 여기에는 신적 권위가 느껴집니다.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는 말은 같은 말을 더욱더 강도를 높여서 하는 말입니다. 구하라 이 말은 너희의 필요한 것을 말해라. 찾으라 이 말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열심히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을 귀찮게 졸라라. 응답될 때까지 귀찮게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요청이에요. 여기서 보면 청해라, 요청해라, 빵을 달라고 청해라, 요청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또 염려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스트레스만 받고 계세요? 왜 염려만 하세요? 기도하세요. 건강이 신경 쓰입니까?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업이 걱정됩니까? 그럼 사업을 위해 기도하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그러면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염려가 됩니까? 기도하세요. 요청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로 있을 때요, 대학원 원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찾아와서 요청을 해요. 학생들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을 하고, 심지어 동료 교수님들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하고, 어떤 교수님은 전화해서 요청하고, 또 만나면 또 요청하고. 아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 제발 그런 요청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면 우리 인간은 귀찮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귀찮아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허락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 첫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기도할 때, 이게 자주 좋은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명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한 길만 딱 정해놓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융통성의 대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 계획을 그냥 무조건 쭉 밀고 나가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처음 계획을 바꾸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춤을 추고 난장판을 벌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빗자락으로 쓸듯이 다 쓸어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크게 손상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뜻을 돌이켜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열왕기상 20장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 네가 죽게 되었으니 시작. 자, 이 사망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주님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지,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죠. 네가 기도하는 시작.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바꿔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요나서에도 또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서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도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나 커서 정말로 그렇게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시작. 뜻을 돌이켜. 이외에도 인간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이야기는 성경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 백성에게 설득당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끝까지 자기 뜻을 밀어붙여서 관철시키는 사람, 자기 뜻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관철시키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아, 강한 지도자. 그런데요, 사실 설득 안 당하고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은 실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뒤로 물러서 주십니다. 얼마든지 설득당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설득당해 주시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실은 자기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둑 뛰어보셨어요? 네, 바둑을 두면 이제 수준이 높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이제 고수가 하수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면 하수가 뛰는 대로 다 받아주죠. 그러면서도 다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유연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융통성의 대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처음 계획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명예를 들이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고 하나님을 설득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며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믿고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며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들어주세요. 그렇게 설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자, 첫 줄만 우리는 시작.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집요하게. 기도할 때 집요하게 해라.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부탁하면 그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좀 그럴 때, 초보일 때는 그럴 때가 종종 있으신데요.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낙담을 해요. 쉽게 낙담하고 기도 포기. 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네.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설득하세요.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밤중에 아주 고달픈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는가 봐요. 식사도 못하고 아주 그렇게 찾아왔어요. 주인에게는 남은 음식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음식이 늘 부족해서 뭐 그냥 겨우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옆집은 좀 이제 부잣집이었던 모양인데 옆집 친구에게 그래서 빵을 빌리러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옆집 친구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아이들 깨우지 마라. 그래도 집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간청했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빵 좀 빌려달라. 나에게 찾아온 친구가 밥도 못 먹었다. 그래 찾아온 손님을 굶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계속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니 옆집 친구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요구한 대로 빵을 주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또한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예요.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는 힘이 없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가 봐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니 하나님의 증거예요. 누구에게 호소하겠어요? 재판장에게 호소해야지. 재판 좀 제대로 해주세요. 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내가 힘이 없다고 왜 내 이야기 듣지도 않습니까? 상대방 이야기만 듣습니까? 재판장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자주 와서 귀찮게 하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것, 하나님께서 시작. 그 밤낮 부르짖는 자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집요한 기도. 이건 어떤 인간의 권면이에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기도해라고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집요하게 해라. 왜 대충대충 기도하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집요하게 기도할 때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아, 그냥 금방금방 들어주시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 높은 곳으로, 고지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오너라. 네 얼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네 목소리 더 듣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자, 너희 가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뒷부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그 뒷부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조금 달리 나와요. 자, 마태복음을 볼까요? 자, 너희가 악해도 시작. 자, 여기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밝히 이야기합니다. 성령. 성령을 주겠다. 좋은 것은 성령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러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대충대충 기도하고 또 응답이 빨리 없으면 쉽게 포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까 그 집주인 보세요. 얼마나 설득을 하는가. 내 먼 친구가 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너무나 배고프다. 그 사람 지금 굶겨서 채울 수 없지 않느냐. 자,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억척스럽게 문이 열릴 때까지 빵을 줄 때까지 두드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집요하게 기도해라. 억척스럽게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우리가 열렬히 그리고 집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하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뭐가 더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열렬히 그리고 집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장난감? 장난감만 많으면 어린아이가 행복할까요? 아니죠.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난감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장난감, 더 고급스러운 장난감 많이 가지면 인생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장난감은 많아요. 야, 성공했습니다. 소위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장난감 많아요. 고급스러워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인생 얼마나 공허할까요? 무슨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셔야, 내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장난감들도 필요한 거예요. 장난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가 먼저 충만하고, 그리고 나야 그 장난감도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장난감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먼저 충만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난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라.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네 삶을 나로 충만하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몸이 달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 줘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지요.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올해는 기도 시간을 더 늘리세요. 필요한 것을 대담하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설득하세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응답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